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중동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카터 장관은 중동지역 동맹국들과 이란 핵합의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첫 방문국인 이스라엘에 도착해 모셰 얄런 국방장관과 만납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위협을 점검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어 내일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이란 핵합의를 역사적 실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앞서 기자들에게 이란 핵합의가 중동 지역의 안보와 미국의 군사 전략, 이스라엘의 방어를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오랜 협상을 통해 타결된 이란 핵합의안을 유엔이 공식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이번 협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각각 5년과 8년간 유효합니다. 한편 독일 정부와 민간기업체 대표들이 이란과의 경제회담을 위해 오늘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스 은행들이 오늘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지 3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65달러로 제한됐던 은행 현금 인출이 일주일에 한 차례 455달러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해외 송금은 여전히 금지되는 등 일부 제한 조치들은 계속 유지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은행들의 현금 인출 제한 조치는 정상이 아니라며 3차 구제금융 950억 달러에 관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채무탕감 제안을 거듭 거부하면서도 독일 정부는 그리스 구제금융 재상환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서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정권의 존속 여부가 이번 주 실시되는 의회의 구제금융안 표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쿠바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국교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양국의 특별이익대표부가 오늘 대사관으로 격상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시절 중단됐던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가 5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에서 오늘 열리는 재개설 기념식에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릴라 외무장관 등 쿠바 관리들이 참석합니다. 또 대사관 재개설 협상을 주도했던 로버타 제이콥슨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도 참석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로드리게스 파릴라 쿠바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은 케리 장관이 쿠바를 방문할 때까지 연기되지만 대사관 업무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역에서 오늘 미군 헬리콥터의 오폭으로 아프간 정부군 병사 8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로가르주 바카리 바락 지구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사망자 외에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가르주 경찰청장은 아프간 주둔 국제연합군이 정부 군 존초기지를 잘못 폭격했다며 당초 타격 목표는 약 1k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이 카불을 방문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미쯔비시 사가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포로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쯔비시 사 기무라 히카루 상무는 어제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사이먼 비젠탈 센터 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군의 포로였던 미국인 제임스 머피 씨에게 사죄했습니다. 미쯔비시 측의 사과에 대해 머피 씨는 오늘은 영예로운 날이라며 지난 70여 년간 이것을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4살인 머피 씨는 전쟁 중 미쯔비시사 소유 광산과 공장 노역에 강제 동원됐던 900여 명의 미군 전쟁 포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업체들은 2차 대전 중 미군 포로 1만 2천여 명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으며 이들 가운데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대화 초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됩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인상 문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임금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온 후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한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 대화 초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교류를 앞세워 남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일 서기국 성명을 통해 남측의 국회의장 회담 제안과 서울 안보 대화 초청은 남북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음흉한 기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회담을 제안한 남측에 대해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몸가짐부터 가출하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남측이 안보 대화를 벌려놓은 그 자체가 역겹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평통은 이어 남북이 마주앉기 위해선 이제라도 남측이 대결 정책을 버리고 남북한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의지를 폄하하고 이를 비난하고 있다며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하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한 여러 가지 남북 대화에 호응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북측에 서울 안보대화 초청장을 보낸 한국 국방부도 2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거절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참석 요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민족통일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백두산에서 자주통일 대행진 출정식을 시작으로 평양과 판문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자주통일 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민족통일대회에 북한 안팎의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남녘 동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대화 제안은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여는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인사들의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에도 보여온 특별할 것이 없는 행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민간 교류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국 간 대화는 필요할 때만 응해왔다는 겁니다.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민간이 하는 소위 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 통일 전선 전술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거나 또 오히려 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당국이 하는 이런 대화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민간 교류를 통해 대남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정책 전환과 또 그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기 차원에서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면서 민간 차원에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자신들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저 민간 쪽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독려하고 그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이런 기조가 아니겠는가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본적으로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남북 국회의장 회담 제안과 함께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서울안보대화에 북한 인민무력부부장급 인사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이 최근 1년 만에 마주앉아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금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속히 추가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6월분 임금 지급 시한인 20일 입주 기업들이 기존의 월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분 임금 역시 3, 4, 5월분 임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종전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됐습니다. 남북이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넉 달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은 지난 16일 약 1년 만에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열고 임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임금 인상은 주권 사항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서면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에 합의한 통행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에 대해서도 5.24 제재 조치와 연계하며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공단 기반 시설 건립을 제의하는 등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은 삼통 문제 등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합의한 삼통 문제를 5.24 조치와 연계한 것은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임을 부각하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약 1년 만에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 지급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남북이 하루빨리 추가 협의를 벌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남북 공동위가 잘 돼서 기업들의 임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좀 장기화될 조짐을 염려한다고 논의를 하고 나왔어요. 빨리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우리 남쪽 정부나 북쪽 당국이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올해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협의를 통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납부하고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투명성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무력 증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을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북한이 사출시험 사진을 공개한 데 불과하지만 SLBM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따라서 북한의 SLBM 개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동체에 붉은색으로 북극성 1이라고 쓰인 탄도탄이 수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선 북한의 개발 수준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SLBM 시험 발사 장면이라고 나중에 공개한 동영상이 미국의 SLBM 발사 장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런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그러나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순 없고 무언가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체제의 폐쇄성을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북한 체제가 폐쇄적이어서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런 북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무력을 증강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최근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 간 핵 협상 타결은 투명성을 높인 모범 사례라며 북한은 이란의 협상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대북 억제력을 묻는 질문엔 자신이 관할하는 군사적 자원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함대에 요구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커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다만 한국 해군이 아덴만 해역에서 벌이고 있는 해적 퇴치 활동은 그곳에 한국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임명된 스위프트 사령관은 주한미군 초도 순시를 위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미 태평양 사령부 산하 해군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측 최윤희 합참의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예방하고 21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일릴리는 오늘 북한을 포함한 34개 개발 도상국에 소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앞으로 3년간 매년 26만 병씩 총 78만 병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일릴리 측은 국제 당뇨병 연맹의 어린이에게 생명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인슐린 80만 병을 기부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돼 2,520개의 인슐린을 지원받아 140명의 소아 당뇨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중소기업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가 밝혔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북한 경영인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경제와 경영, 법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미안 이사는 최근 북한에서 중소기업들이 만든 국산 과자와 라면의 유통이 늘었다면서 앞으로 북한산 의류도 외국산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15일 아브라미안 이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라미안 이사님. 조선 익스체인지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이죠.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We're a non-profit that specializes in knowledge exchange with North Korea, and we focus on.
우리는 북한과 지식 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경영, 경제 정책 그리고 법률 분야를 주로 다루는데요. 세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 사업과 과정인데요. 개인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관리자인 여성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고요. 기술 창업 과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기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는지를 교육합니다. 지역개발과정은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정부 당국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네, 북한에서 창업을 한다. 그것도 기술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Technically, while all things are supposed to be state-owned, in reality, people do.
북한에서는 물론 원칙상 모든 활동을 국가가 주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큰 기업에 소속된 작은 회사를 세워서 스스로 운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찾을지, 어떤 제품을 만들지, 수입을 할 것인지, 수출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조선 익스체인지가 이런 창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나요?
From how to hire the right people for a small team. How do you manage people?
작은 단체를 위해 어떤 적합한 사람을 고용할지, 사람이 몇 안 될 때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찾고 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외부에서 특히 외국인들로부터 어떻게 투자를 받을지 등을 가르칩니다.
여성 사업가 과정에 참석하는 북한 여성들도 대부분 작은 기업 소속이죠. 북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Almost any organization will have some kind of companies attached to it.
북한은 어떤 조직이든 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은 규모가 다양한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다 작은 자회사들에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 사업가 과정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 종사자인데요. 식당이나 호텔 관리자입니다. 섬유산업이나 무역회사 소속도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할 자유가 있나요?
Increasingly, yes. A couple of years ago, 2012,
갈수록 그런 권한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012년에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국가계획에서 벗어났죠. 무엇을 만들지, 누구를 위해 만들지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소비자를 찾고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 중에는 물론 수백 명을 고용한 큰 공장도 있지만요. 결과는 우리가 보기에 엇갈렸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스스로 잘 해냈지만 일부는 고전했습니다. 많은 공장 지배인들은 지금까지 지시를 받고 할당량을 잘 채우기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소비자를 찾고 수입품과 경쟁하고 또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다른 북한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2009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북한 경제가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The subsidiaries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we're interested in, they seem to have become more common. And everyone says they're easier to set up.
북한에서 자회사, 중소기업들이 더 보편화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만드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비록 아직도 북한에서 기업을 만드는데 정규화된 체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회사를 만드는데 표준화된 규범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고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의 경영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5, 6년 전에 비해 사람들이 경영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모두가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더욱 많은 북한 사업가들이 외국, 특히 중국에 주재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동이 북한에서 새로운 추세라고 볼 수 있나요?
Yeah, I think it's a newer trend or at least an increasing trend and you know, you see
보다 새로운 추세이고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북한산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공식품요. 북한에서 만든 과자, 라면 같은 것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Yeah, it can be a whole variety of things from manufactured goods to, you know, small
다양한 분야입니다. 제조업체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상점도 개설됐죠. 그 상점에 물건을 대주는 회사들도 꽤 작은 규모입니다.
북한 경제에서 최근 주목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One interesting trend i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products that used to
지난 몇 년간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던 물건들이 중국산으로 많이 대체됐습니다. 의류나 자동차 등등 특히 도로에는 중국산 차가 많은데요.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북한 기업들이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산 물건은 외국산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북한 회사들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과자나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경쟁이 되고 있는데 의류와 같은 분야에서도 경쟁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로부터 이 단체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난 5월 경의선 육로를 통해 이동하며 남북한에서 평화 행사를 열었던 여성운동가들이 미국 하원과 유엔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요청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킬 것이라며 미 하원에 서한을 보내 행사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북한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가는 행사를 열었던 여성단체 위민 크로스 DMZ가 미국 하원과 유엔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집행위원인 정현경 미 유니언 신학대 교수는 17일 VOA에 21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과 23일 유엔 본부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갔다 온 보고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레코멘데이션 하고 싶은 거를 미국의 그 컨그레스에 알리고요. 그리고 UN에서도 이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고의 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미 하원 설명회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의원과 존 커니어스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랭글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랭글 의원은 행사 개최에 대해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설명회에 참석해 짤막하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행사는 유엔 주재 리텐슈타인 대표부와 여성단체 피스 위민 주최로 열리고 지난 5월에 행사를 담은 기록 영화 크로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특히 하원 설명회를 통해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의원들이 압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큐바나 이란하고 미국이 디플로매틱 타이를 정상화시켰잖아요. 그것처럼 북한도 소외를 시키고 계속 생시언을 하는 것보단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달라.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알려드리고
진보 성향의 국제 여성 평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민 크로스 DMZ는 대화와 용서로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에 영감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5월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여러 관련 행사를 연 뒤 버스편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에 도착해 다시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인엄 씨와 일본 노벨 평화상 출신 여성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켜 줄 것이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은 이번 하원과 유엔 설명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행사 취소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내 한인 단체인 한미 자유연맹은 지난 10일 이후 세 차례 랭글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김정은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행사를 열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의 강필원 총재는 17일 VOA에 남북 평화와 통일이란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북한 정권에 이용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뜻이 아닌데 북한에게 끌려가고 북한이 자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한테는 손해가 가는 거죠, 결국. 북한의 술책에 넘어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북한에 끌려간다는 거. 이제 라이브화되는 거죠. 캔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이 라이브화되는 것을 찰스 랭글이 지적을 해가지고서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 옳은 의견을 갖다가서 그 사람들한테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죠.
강 총재는 김정은 정권이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자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현실을 볼 때 대화보다는 정권을 겨냥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할 때라며 이들 여성들의 순진한 운동엔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연경 교수는 이에 대해서 압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힘들다며 시민 주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한 시민들이 주도해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중성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가뭄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3,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차는 15일 발표한 북한 가뭄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013년에 비해 38%나 많은 어린이가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급성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기가 지난해 가뭄이 진행됐던 때와 일치한다며 가뭄의 영향으로 어린이 영양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올해도 계속된 것을 감안하면 지병에 걸린 어린이가 훨씬 증가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현재 북한 내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이 부족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설사로 인한 어린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140% 증가했습니다.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에서도 각각 71%와 52% 증가했고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34% 증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마실 물과 농업 용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건과 영양, 위생 상황이 악화돼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대북 지원 활동에 총 1억 4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5일 현재 모금액은 3,3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6월 19일 북한 보건성에 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보노 유니세프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 물품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포함됐다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의료용품을 추가로 주문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평양, 남포시를 포함해 94개 시군에 설사와 폐렴약 등 23개 필수 의약품을 지원했으며 지역 병원에 영양제 1,000개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황해북도 응파군 내 1,300여 가구에 3개월 분량의 수질 정화제와 물 저장 용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북한의 설사 치료를 위한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과 영양제, 보충식, 중증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수액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치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보건과 영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유니세프의 지원품이 가뭄 피해뿐 아니라 홍수에도 대비하는 것이라며 홍수가 발생할 경우 설사와 수인성 질병, 어린이 영양실조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화가들에게 아직은 내 초상화를 그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평양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 문범강 교수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동안 북한을 7차례 방문한 북한 미술 전문가 문범강 교수를 최원기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문범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화가이면서 미국 워싱턴 소재의 조지타운 대학의 미술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최근 평양에 가서 북한 화가들을 만나고 오셨다는데요. 언제부터 며칠간 그 평양을 방문하셨습니까?
저는 북한 미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초기에는 2011년 9월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올해 5월까지 약 한 7차례 평양 미술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올해는 짧게 다녀왔어요. 5월달 중순에 가서요. 한 일주일 정도 미술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평양의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하셨다는데요. 만수대 창작사는 어떤 곳이고 화가들이 몇 명이나 소속돼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 만수대 창작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만수대 창작사는 국가에서 관장하는 미술 창작 기지입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에 많은 부서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은 약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4천 명 중에서 화가, 창작가 수는 한 1천 명에 육박하고요. 나머지 3천 명 정도는 그 화가들의 창작을 돕는 그런 도움 인원들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그 초상화와 관련해서 어떤 뭐 그 논란이 안에 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초상화에 대한 것은 논란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김일성 주석하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초상화는 이제껏 많이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림 속에 또 이 두 지도자의 모습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은 아직까지 초상화 제작이 공식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라기보다는 작가들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데 상부에서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사양을 할까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시기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미술에 대한 책을 쓰실 계획이라는데요. 북한 미술의 특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그 동양화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한국화, 그리고 북한에서는 조선화라고 부릅니다. 이 조선화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서 역시 그 북한의 미술 하면은 조선화를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울 수 있고요. 남한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는 지금 많이 현대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재료에서도 역시 현대성을 많이 가미해서 그래서 동양화라는 것이 옛날의 정통적인 부분을 계속 수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그 표현법을 찾아 나갔는데 북한의 조선화는 그러한 그 현대성보다는 고유의 사실주의를 완전히 어떤 식으로 그 깊이 있게 밑으로 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60년 이상 한 길을 파고 들어간 사실주의가 역시 북한 미술의 정수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그 주체 미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대표적인 예술로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진정한 예술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진정한 미술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작가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표현 방법을 넓게 깊게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속에서는 그러한 그 표현 방법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깥 세상에서 보는 잣대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이 그림이다 아니다 순수 미술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정하지 않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화가들은 그 김일성, 김정일의 그 지시로 그 추상 작품을 그릴 수 없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 아니면 그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보면은 누가 봐도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 미술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미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라든가 다른 세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장르의 미술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그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요. 지난 1990년대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십만의 인민이 굶어 죽었는데 이에 대한 그림, 묘사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체제상의 어떤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그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기본 어떤 목표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라든가 이것은 체제의 선전 및 선동입니다. 그래서 체제를 선전하고 선동할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인민들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를 체제상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체제를 그 선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그 평양을 다녀온 한국의 김용옥 교수는 그 만수대 창작사를 둘러보고 북한의 미술은 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아니고 이발소 그림의 정교한 형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학자들이 이발소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로 이제 영어로는 키치라고 부릅니다. 독일말 키치를 그 수준이 저급한 미술. 우리 한국 쪽에서 보면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이거를 이발소 그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림을 한 사의 그림을 가지고 한 마디를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그 새로 등장한 젊은 화가들은 어떤 유망한 화가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Rising Star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을 보면요, 조선 화가로서는 최창호 그리고 또 유화에서 그 또 최창호라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순정이라든지 그리고 박단필이라든지 이런 그 젊고 또 재능이 뛰어난 화가들이 있습니다.
문봉광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문범광 교수로부터 북한 미술의 현실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들이 겪는 고충이 큽니다. 민간통일단체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함께 탈북민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통일 관리한 민간단체. 탈북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인데요. 주한미군과 탈북민의 만남, 그 특별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주한 미군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바로 영어 선생님입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 진학이나 취업을 하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영어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거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 단체의 최현준 대표가 주한미군사령부에 도움을 청하면서 이 뜻깊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최현준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원어민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 영어 배워주는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 저희들이 이거 하게 된 동기는 저부터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부터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려니까 정말 선사에 와서 영어가 필수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학 공부하면서 영어 때문에 학업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초등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좁은 사무실을 수준별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수업하기가 힘겹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열심입니다. Yeah. 수업은 1대1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 영어 테스트를 거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한미군과 탈북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군 카투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본 탈북민들의 영어 실력은 어떨까요?
전 한 6월 중부터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전 이제 고급반을 그 담당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그래서 예, 한국에도 오래 안 살아보고 이제 뭐 탈북자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특이하게는 생각했죠. 어떻나 뭐 조금 다르겠지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첫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되게 빨리 제가 한국어를 읽는 속도보다 그 더 빨리 영어를 읽고 예 대화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직 뭐 쉽게 할 수 있고 그 완전히 뭐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영어로만 대화해도 뭐 대부분 다 뚫리는 것 같고.
No, I came in June and in July. July as well.
This is your second time.
Third time.
Third time. Mm-hmm. 이번이 세 번째로 그 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거예요.
Like just. I mean, our main goal is just to teach them English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with us.
그냥 그 가능한 수업 중에 그냥 영어를 가르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겠다.
And I guess our end state, our goal is for them to either take the is it the TOEFL and the TOEIC?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토익이나 토플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뭐 실력은 편차가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약간 모자라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이 향상돼야 되는 분들도 일단 영어 교실이 그냥 그 탈북민들이 뭐 이런 기회를 얻기가 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여태까지 자라왔던 환경도 그렇고 좀 힘들 텐데 좀 이런 그 더 많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미군들과는 달리 탈북민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했던 북한에서의 기억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만남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함께하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지금도 외국인들하고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엄청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매주 거의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영어를 못해서.
무료로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우다 보니 실력도 나날이 늘고 있고요.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처음에는 막 익숙치 않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얘기를 많이 듣고 뭐 보고 하다 보니까 알지만 지금도 진짜 어려워요, 영어는.
그냥 처음부터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한국에서는 대학 가든 안 가든 어쨌든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열심히 그냥 꾸준히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이어서 많이 감사하고 또 중급이라던가 뭐 초급 뭐 이런 그러한 급수별로 레벨에 맞춰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면 더 학생들이 좋아 그럴 것 같아요.
영어 수업을 추진한 통일미래연대의 최현준 대표는 이 같은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영어 교재를 한두 달 단기내 끝나지 않고 주한면에 저희들이 그 약속한 것입니다. 어떤 당신의 손으로 영어를 배워줘가지고 미국 어학연수를 타국 대학생들 못해도 10명 정도는 미국 어학연수를 보내자.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해서 올해 제 생각에는 올해 그저 두세 명 정도 갈 대상이. 저는 그렇게 내년에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나 내년도쯤 되게 되면 한 2년 배우면 그래도 10명 정도는 미국 어학연수 1년 갔다 오면 그 10명은 정말 우리 글로벌 이런 그 인재로 자랑하시지 않겠냐. 이런 목표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군요.
네. 대학생들은 이미 7월 초부터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방학에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초중 고등학생들 지난주 후반부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모두 대부분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여파로 휴업을 한 학교가 많아서 예년에 비해서 좀 짧은 8월 20일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미국은 이제 3개월가량이나 되는 긴 여름방학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자, 이 방학하면 올해 이 방학 동안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 많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방학 동안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을 두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좀 즐겁게 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부모들은 모자란 공부를 시키거나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한국의 한 영어교육 전문기업이 학부모 6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 자녀들의 여름방학 계획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7명이 사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교육이라면 학교에서 하는 정규교육 외에 가정에서 따로 돈을 들여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육하면 부모들의 높은 그 열이 또 가정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 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게 많다 이런 소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번 여름 방학 역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사교육으로 인한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평균 20만 4천 원 정도 교육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방학 동안 사교육을 안 한다는 응답도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한 28% 정도였고 그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방학 동안만은 마음껏 놀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한국의 부모들이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이 사교육 분야 주로 어떤 과목들인가요?
네, 사교육 최고의 관심 과목은 역시 영어였습니다.
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영어 학원을 보내거나 영어 과외를 시키거나 영어 캠프를 보낼 계획이었고요. 다음이 예체능입니다. 그 피아노, 수영, 태권도, 농구를 가르쳐보겠다. 생각보다 그 수학 공부를 시키겠다는 응답은 한 3분의 1 정도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그 부모들의 사교육 계획은 방학이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사교육을 그대로 이어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좀 추가해서 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다음 소식인데 한국산 우유가 중국 수출길에 다시 오른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중국이 한국산 흰 우유 수입을 중단한 지 1년 2개월 만에 수입 금지가 풀리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 유제품 기업인 매일유업이 내일 살균유, 그러니까 살균 흰 우유 5톤을 중국으로 수출시켜서 한국산 흰 우유가 중국 만리장성을 다시 넘는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산 우유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수출이 중단됐던 건가요?
네, 중국으로 수출됐던 한국산 우유 등 유제품은 사실 식품 분야에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네.
2011년에 29만 4천 달러 정도, 2013년에는 957만 4천 달러 정도 수출하는 등 2년 사이에 32배 이상 증가한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이 수입하는 해외 유제품에 대해서 등록제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한국산 유제품 수출이 완전히 중단됐었습니다.
네,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네, 중국에 수입하는 모든 유제품의 생산 설비 등 과정을 중국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 가장 큰 부분은 그 흰 우유의 살균 처리 방법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130도 이상에서 아주 짧은 시간 살균 처리하는 초고온 살균 방법으로 우유를 생산했는데 중국 당국이 제시했던 방법은 반대였습니다. 저온 살균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랬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뭐 원유가 아주 과잉으로 생산됐고 근데 우유를 먹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45년 만에 그 최악의 분유 재고 사태를 맞고 있었는데요. 그런 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던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한국 유제품 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각 지역의 공장 하나씩을 완전히 중국 수출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기로 한 것인데요.
네.
거의 1년 동안 생산 공정을 완전히 정비하고 중국 당국의 실사를 받아서 지난달 수출을 위한 등록 절차를 마친 겁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그 기준에 맞춘 흰율 생산에 들어간 매일 유업에서 내일 5톤의 우유를 중국으로 실어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네,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건데 중국 소비자들이 내일부터 그러면 다시 한국산 흰 우유를 맛볼 수 있겠군요.
네, 통관 절차를 끝낸 우유는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산둥 지역에서 먼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유값은 한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뭐 두세 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좀 비싸지만 좋은 우유를 먹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 유제품 기업은 물론이고 낙농업계에서도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출 예정인 한국산 흰 우유는 모두 3천 톤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유는요.
네.
현재 중국 정부의 등록 절차를 마친 한국 유제품 생산업체는 58개가 되고요. 조제분유, 멸균우유, 가공유, 치즈 등의 수출 소식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새로 배부되는 15만 부의 휴대용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지하철 노선도가 뭐 소개돼 있지만 이번에는 색상 구분이 어려운 색각 이상자들을 위한 새로운 노선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뉴스입니다.
이 색각 이상자를 위한 지하철 노선도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나 보죠?
네. 기존의 서울 지하철 노선도와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뭐 인터넷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모두 14개입니다. 지하철이 머물렀다가 가는 역이 440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 지도 위에 노선과 역을 모두 표시하려면 지하철 노선의 고유색을 선으로 그린 다음에 점을 찍어서 각 역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색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일 지하철의 일부 노선은 색약이라든지 색맹 등 그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편리한 지하철 노선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색각 이상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였습니다. 국민의 약 한 200만 명, 그러니까 한 3% 정도가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을 위한 지하철 노선도가 필요했고 그 배려를 한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15만 부의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기존의 색으로 구분된 노선도 위에 숫자를, 지하철 노선의 숫자를 적어서 색각 이상자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